신약성경 31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귀하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몰려오는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31살 된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았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잘 죽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냐 이것이 바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어린 양은 사람이 그 어린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은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그대로 전가가 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다 불살라버리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 바로 어린 양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없다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할 것입니다. 이리 불면은 이쪽이 옳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또 저쪽이 더 이득이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늘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 나무 이야기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와 텀블위드라고 하는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는 심어놓은 지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히는데요. 그 열매는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1년, 2년, 3년 지나고 1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때 열리는 열매들은 상품성이 있는 참으로 좋은 열매입니다. 기다려서 30년 정도가 되면은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아주 좋은 열매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회전초라고 하는 말은요, 굴러다닌다라는 뜻이죠. 텀블비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저 식물이 텀블비드인데요. 굴러다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생존을 위해서 습기가 있는 지역으로 굴러다니다가 습기가 있는 곳을 발견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잔뿌리를 내립니다. 깊은 뿌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잔뿌리를 내렸다가 또 마르면은 또 굴러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또 굴러가다가 습한 곳이 있으면 또 뿌리를 잠시 내리죠. 좋은 여건, 좋은 삶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늘 메마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정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분이 적은 현실이 아닙니다. 뿌리 문제입니다. 15년에 걸려서야 겨우 상품성이 있는 이 열매를 맺는 이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나무도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한 8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15년 후에 열매를 맺는 이유는 이 뿌리가 석회암층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석회암층,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은 그 밑에 수분이 많이 있죠. 그제서야 진정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텀블비드는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보통 과일나무는 20년 안팎이 수명인데 이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자그마치 1000년 이상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흔들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은 바위도 뚫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이 없다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회도 정체성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흔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정체성을 막 흔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에 대한 정체성은요, 성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결정을 내려가지고 보내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회적인 환경이 이것을 흔들고 있죠. 예쁜 남자, 또 꽃미남,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로 하여금 여성화 만들어가고 있는 단어들이고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집에 가시면은 아빠가 엄마스럽고 엄마가 아빠스러운 것, 지금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부인이 남자를 손에 쥐고 흔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남자가 가장이 되어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입는 치마를 입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잘 다스려라.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라. 여자는 여자답게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고 양육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권 신장론자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저한테 대들 겁니다. 아니, 여자가 여자다운 게 어딨냐고. 여자다운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인들은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여자다운 옷을 입고 여자다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지금 사회는 정반대되는 사람의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총을 들고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서서 난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학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게임방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가.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그냥 우리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지배하는 대로 막 흔들려가죠. 부평수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텀블비드가 굴러가는 것처럼 막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엉뚱한 데 서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의 주춤거림도 없이 나는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어디로 가는가. 비바람이 불어오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는 그 정체성,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다로 비유가 되죠. 바다는요, 풍랑이 금방 일어납니다. 잔잔했다가도 금방 요동을 치기도 하면서 정체성이 없으면 막 여기저기 흔들려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하나 박아두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는 이 정체성 때문에 정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체성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요, 과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기쁘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도 기뻐하라. 마지막 그가 단두대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원통형의 이런 그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람 크기 한 절반 정도 되는 높이 원통형의 대리석이 있고 그 머리, 그 대리석 끝머리에다 목을 댑니다. 그리고 위에서 칼을 가지고 내리치죠. 이게 그때 당시 했던 참수형입니다. 지금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ISIS가 참수를 시키고 있죠.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참수를 시켰습니다. 목뱀을 당했는데요. 그때도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했고 당당하게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습기가 차있던 지하 감옥에 그 창살 속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초조한지 아시죠? 아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모를 것입니다만은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급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심경의 변화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감옥에 있던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노사울, 노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죽음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당당하고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릴 수 있었던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그는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번역을 사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노예라는 개념이죠. 나는 노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정체성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시면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그때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기쁨에 가득 차서 감격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마 바울의 대답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후회한 적 없습니까?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던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변함없이 항상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는요, 자격이 박탈된 노예를 말합니다.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속된 사람이고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예란 말을 그래서 쓰기 싫어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노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비천한 단어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묶여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노예라고 스스로를 선포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표현을 사람들이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이 노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나는 내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 주님의, 내 주인의 의지대로, 내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내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유와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과 물질, 건강, 주인이신 주님에게 다 묶어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맞추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노예입니다. 자발적으로 묶여진 노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기뻤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함을 내밀 때에 사도 바울은 당대 위대한 학자였죠. 그냥 학자가 아니라 최고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함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내 명함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주인의 물질을 활용하여서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묶여져 있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노예가 참 불행한 것 같죠. 불쌍하게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노예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인이 노예에게 주는 평안, 쉼,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딱 두 종류 부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이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이 속에는 더 이상의 빛은 없다, 증오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 속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노예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가만히 보면은 생각이 악해져가고 사람이 악해져가고 말도 악해져갑니다. 악한 마귀를 가까이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노예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자유인으로 살 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사는 성도의 모습은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착합니다. 의로워져 갑니다. 명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선포를 아예 해버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인데, 예수님의 노예인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면요, 그 성도는 참 평안함과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고생하고 집에 왔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나 앉아서 내 밥상 차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죠.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자신의 밥상을 차려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노예는 이래야 됩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노예의 삶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부해도 또 비천에 처해도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면 그것으로 가장 촉한 것이 노예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잡혀가서 입고 있던 옷이 찢겼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리고는 족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어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노예인데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매를 맞아라 그러면 맞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노예로서 자신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족쇄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간수장을 예수님 믿게 합니다. 그 이튿날 풀려났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찢겨졌는데 우리 같으면 한 달, 두 달 좀 쉬면서 몸을 좀 추스르고 일을 해도 되겠는데 이 노예 바울은요 그날로 바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또 이동을 합니다. 좀 쉬면은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예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그는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 거룩한 사람이다. 하늘의 거룩한 품격을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잃어버린 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개가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 환경 속에 있으라 그러면은 주인이 부를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것, 그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 아닙니까? 너 이거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해제해 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있는 그거, 그것이 노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평초와 같이, 선발위도와 같이, 아주는 조금 힘든데요. 그 노예로부터 그냥 굴러가버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내가 올 때까지 좀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배가 고파도,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도 감격스러워하십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죠. 그러나 위로를 해주지 아니하여도 내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기 때문에 노예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빈에 처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의 감사헌금을 써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이런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주인이 너는 이 병에 걸려있으라. 너는 여기에 처해있으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모습 아닙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도 감사하고 낮은 곳에 처해져도 감사하고 노예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고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그 노예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 얼마나 억울했니? 너 얼마나 많이 아팠니? 너 얼마나 오래 참았니? 나를 위해서 기쁘게 감당을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위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